VOA 세계 뉴스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아르헨티나 정부가 12일 극심한 고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지출의 중단과 통화가치 대폭 절하 등 비상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아르헨티나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에 중독돼 있다면서 지난 123년 중 113개 연도에서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푸토 장관은 이 같은 추세는 필연적으로 초고물가로 향할 것이라면서 연료와 대중교통 요금 등에 적용해온 보조금 삭감과 신규 공공건설 계획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카푸토 장관은 또 밀레이 대통령 정부가 이미 9개 정부 정부부처를 폐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모든 정무직 일자리의 34%를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계층에 대한 복지는 유지한다는 밀레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어린이 관련 수당과 식료품 카드 규모는 50%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카푸토 장관은 전임 정부들이 엄격하게 통제해온 미국 달러 대비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를 달러당 391페소에서 800페소로 조정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13일 성명에서 모든 통화정책은 통화 안정과 물가상승 완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면서 기준금리는 133%로 유지하면서 매달 달러 페소화 가치를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에 440억 달러를 빌려준 국제통화기금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 같은 과감한 첫 조치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보호하고 외환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재정을 크게 개선한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승리 직후 연설에서 143%대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개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군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한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12일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련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같은 계획의 진행은 정상회담 결과의 정상적인 이행이며 양측이 예상한 대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에 파견된 담당 부서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국방부 정책부서는 양국군 통신 준비를 위해 중국과 적극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군 고위 관리와 지역별 지휘관들을 아우르는 양국군 전반에 걸친 소통을 원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양국군 간의 대화는 재개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어도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미국과의 군사 대화 채널을 단절했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통신망이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자국 내 유엔 시설 인근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헤즈볼라가 11일 유엔 시설로부터 1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 유엔 시설과 학교 사이의 지점 세 곳에서 동쪽 방향으로 로켓들이 발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 위반이며 레바논 유엔 임시 주둔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에서 적대 행위의 전면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결의는 2차 레바논 전쟁에서의 양측 간 분쟁 해결을 위해 2006년 8월 11일에 채택됐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지난 10일에도 유엔 시설에서 20m 이내에 있는 지점 세 곳에서 로켓 여러 발을 이스라엘로 발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예멘 내 무장조직 후티 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홍해 등 예멘 인근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에 이스라엘을 향하지 말 것과 후티 반군의 무선 교신 시도 등에 응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하마스 헤즈볼라 등과 함께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제공한 한국인을 제재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용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B-21 전폭기 등 미국의 신형 핵전력이 선제 타격 목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4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제공한 한국인을 제재했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국무부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연루된 러시아 선박과 관련 업체도 대거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2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의 무기 조달 등에 관여한 약 280개 개인과 기관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국적자가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한국인 이동진 씨가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의 핵심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며 이 씨의 생년월일과 거주지, 여권 번호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가 대리한 AK 마이크로텍은 러시아 업체로 러시아 방위산업에 반도체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 등에 대한 해외 기술 이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이 씨는 AK 마이크로텍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장회사와 복잡한 결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AK 마이크로텍은 미국과 한국, 일본 회사 등이 보유한 장비와 기술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씨에게 제재 대상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을 실질적으로 후원하거나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인 지원을 한 혐의가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이 씨가 대통령 행정명령 14024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자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 즉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는 한국에 사무실을 둔 이란 회사와 한국에 거주하는 튀르키예 국적자 등은 있지만 한국 국적자가 등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 씨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 씨와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과 사업을 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하는 한국 등 해외 은행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씨는 한국 내 은행 계좌는 물론 미국 신용카드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은행 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씨 외에도 중국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싱가포르 등을 근거지로 둔 회사와 개인을 대거 제재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군의 인공위성용 광학 부품 등 첨단 장비를 제공하거나 러시아로의 무기 운송과 자금 이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도 이날 약 100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별도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무부의 제재 명단에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수품 운송에 관여한 선박과 선박회사, 관리인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리아호, 캡틴 야쿠보 비치호, 아르카디 체르니 셰프호 등 러시아 선적 선박 세척과 이들 선박의 소유회사인 아이벡스 쉬핑 그리고 관리회사인 아지아 쉬핑 홀딩스 등입니다. 국무부는 마리아호 등이 북한의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러시아로 여러 차례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군수품을 선적해 러시아로 운송한 러시아 화물선 앙가라호와 레이디 알호 등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선적을 이유로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선박은 총 5척으로 늘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북한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후 VOA는 라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 8월 26일 최초 선박 포착 이후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이 최소 21척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달 21척에는 국무부가 이날 제재한 선박 3척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트너는 러시아에 명분 없고 정당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데 단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러시아의 범죄와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대고 지원을 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용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던 정교한 요격 역량을 실제로 입증하면서 북한의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지난 11일 북한 위협에 대응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요격에 성공한 데 대해 날아오는 위험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추가 요격 기회를 지원하는 확장된 전투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청 대변인은 12일 이번 요격 시험 성공이 북한 위협 대응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사용된 지상기반 외계권 방어체계는 미국 본토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험은 우리가 매우 앞선 차세대 요격미사일 기술을 신속하게 설계하고 제공하는 사이에 기존 지상기반 요격미사일 부대에 향상된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사일 방어청은 11일 개량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번 시험은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 능력이 위협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이 공개한 요격 영상에 따르면 11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은 미 공군 수송기에 의해 하와이 인근 상공에서 발사된 IRBM을 추적해 격추했습니다. 미국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한 중간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 시스템을 중거리 미사일 방어에 도입한 것입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GMD 요소는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며 이번 시험이 북한 등이 제기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GMD는 미국 본토에 대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과 싸워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북부 사령관에게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요격시험 성공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까지 확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괌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용일 뿐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BM 방어에 특화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GMD가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hat the U.S. ground-based missile defense system was designed.
벤의 선임 연구원은 이번 시험의 핵심은 세 단계로 구성된 기존 ICBM 요격체계에서 3단계와 2단계를 통합하고 3단계에서 분리되는 요격체를 2단계에서 조기 방출함으로써 좀 더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론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제로 시험한 적은 없었던 역량이라며 이번에 미국이 실제로 시험하고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청이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이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임을 밝힌 것에도 주목하면서 북한과 이란 등 핵무기 탑재 탄도미사일 배치를 결정한 나라들에게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 does have a very clear message to North Korea, but also Iran.
아울러 미국에 대한 중소형 탄도미사일 공격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매우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로버트 슈퍼 전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도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달 IRBM 고체 연료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개발에 계속 진전을 보이는 등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있어 점차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building adequate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o shoot down North Korean missiles once they're launched.
슈퍼 전 부차관보는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은 이를 격추할 수 있는 충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은 북한 정권의 미국 본토에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위협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다량의 핵탄두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한 번에 여러 발을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요격 역량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완벽히 억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5-60기의 요격기 배치가 필요할 것이며 기존 GMI 시스템 보강과 함께 차세대 요격기 NGI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가 동맹의 전반적인 억지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미한일 통합방어체계 구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 again, I think it's important to look at this as an alliance from an alliance perspective. South Korea building up its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is part of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는 재래식 능력 강화의 일부로서 전체적인 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초소형 정찰 위성과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한국형 삼축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및 보복 강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약 2,66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부는 한국이 구축하는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라면서 미한 동맹은 북한을 억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재래식 방어 능력과 안전장치로서 미국의 핵 억제력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미한 동맹은 북한에 대해 재래식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핵 우위도 분명히 있다면서 이것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동맹 억지력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think it's a pretty complicated issue. I think the alliance is very capable of deterring North Korea.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반도에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미군 주둔 등 강력한 미한 동맹 때문이라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문제 역시 동맹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길 거부해왔습니다. 한국은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중국의 압력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미한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이른바 3불 정책을 택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물론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재래식 미사일에 매우 유용하지만 핵무장 미사일에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며 성공률이 높고 요격률이 높더라도 핵무기 일부만 통과해도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개발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of course, they're very useful against conventionally armed missiles. but they're not very useful against nuclear-armed missiles.
세이머 전 조정관은 단거리 로켓과 미사일에 매우 효과적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도 압도당할 수 있다면서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재래식 무기의 로켓이나 미사일에 대해서는 피해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핵무장 미사일에 대해서는 실패율이 낮다고 해도 방어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투자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미사일 방어 체계가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is smart to invest in missile defense system,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be realistic about what the missile defense system can achieve.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완벽한 미사일 방어는 없다며 미사일 방어를 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이 핵 위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 missile defense is ever perfect. So even with a missile defense, there's some risk that the opponent will be able to cause damage.
한국이 중국의 압력뿐 아니라 방위 산업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기보다 독자적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독자적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노력은 한국이 특히 미사일 방어에 대해 걱정하는 유럽 국가들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갖게 했다며 그래서 한국은 10년에서 20년 전에 주요 군수품 수출국이 되기로 결정하고 폴란드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미사일 방어 체계도 수출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so to give South Korea the ability to have a product that they could sell, especially to the European countries who are also worried about missile.
세이머 전 조정관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탱크와 대포, 심지어 전투기까지 개발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다른 국가들에 판매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미한일 3국이 통합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일 3국이 통합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분명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미 조기 경보 측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would clearly be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way to do it. You know, and that's already starting to happen on the early warning.
미한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해 3국 미사일 경보 정보를 연내에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국 방어를 극대화하려면 독자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되 미국, 일본 시스템과 철저하게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와 그 이후 회담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서로 다른 미사일들을 통합해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같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3국이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훨씬 더 쉽게 탐지,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B-21 전폭기 등 미국의 신형 핵전력이 선제타격 목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일 뿐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와 개량형 전술 핵무기 B-61의 13을 언급하며 선제 핵타격 목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다양한 방어용 역량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북한의 주장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고 전략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핵공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며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키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기존 핵 3축과 B-21 및 B-61 13 등 진행 중인 핵 현대화 교체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는 미국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B-21 폭격기는 위협이 높은 현대전 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침투형 폭격기로 핵탄두와 재래식 탄약을 모두 투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61의 13 중력 폭탄은 대통령에게 더 어렵고 넓은 범위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기존 B-61 중력 폭탄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능력의 개발과 실전 배치는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략 폭격기인 B-21 레이더와 개량형 전술 핵무기 B-61 13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임의의 시각에 핵 선제 공격 기도를 실천에 옮기려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핵무력 정책을 지적하며 공론화하는 것은 자신들의 핵 선제 공격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처음 공개된 미공군 B-21 전략폭격기는 지난 1989년 B-2 스피릿 이후 약 30년 만에 미국이 공개한 차세대 전폭기입니다.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로 전 세계 어디서든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춰 방공 레이더에 골프공만한 크기로 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신 컴퓨터 기술이 적용돼 새로운 목표물에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됐고 무인 조종도 가능합니다. 미 공군은 2020년대 중반부터 B-21을 실전 배치하고 약 100대를 운용할 계획으로 지난달 10일 캘리포니아 팜데일에서 첫 시험 비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B-61의 13은 미국이 핵전력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재 개발 중인 최신형 전술 핵폭탄으로 지난 10월 미 국방부가 생산 추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B-61의 13은 기존 핵중력 폭탄인 B-61 계열의 첨단 레이더와 위성항법 시스템을 장착하고 안전 및 보안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목표에 따라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어 스마트 원자폭탄으로도 불립니다. 또 B-52와 B-1, B-2 등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F-16, F-35 등 미 공군 전투기에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내년에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주한미군 규모에 연합훈련을 위해 투입되는 미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연합훈련을 위해 투입되는 미군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명시된 주한미군 규모와 관계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훈련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의 숫자는 훈련의 규모, 요구사항 등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As you know, right now, we have approximately 28,500 U.S. forces assigned in Republic of Korea.
이어 결론은 병력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물론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지만 훈련 병력 수는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푸틴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ou know, we are singularly focused on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Ukraine has what it needs to be successful on the battlefield, both in the short term and in the long term.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향후 침략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장단기적으로 전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실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양국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러시아로의 노동자 파견을 추진 중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은 북한 당국과 경제 협력 단계를 높이는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 당국자들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극동연해주 정부 대표단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북한의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올레그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는 12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엔 지경수 대외경제성 부상과 관계부문 북한 측 간부들, 그리고 연해주 대표단과 블라디미르 토페아 러시아 임시대리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선 두 나라 사이 지역 간 경제협조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연해주 정부 간 무역경제협조 쌍무 실무그룹 제13차 회의 의정서가 조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연해주 정부는 북한 대표단이 이번 주말 양측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해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토의됐고 합의됐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광, 통상, 농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 코제마코 주지사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대표단 프로그램은 연해주와 북한 간 인도주의적 관계 발전을 위한 많은 회의를 포함하고 있다며 특히 문화와 관광, 스포츠 등 교류 방안을 우선해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연해주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다음 날인 12일 북한이 최근 러시아로의 노동자 파견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와 외화벌이가 절실한 북한 양측 모두에게 시급하면서도 이해가 부합하는 협력 사안이 노동력 파견 문제라며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러시아 젊은 근로자 인력의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젊은 청년 인력들을 많이 공급을 받아서 건설, 농업, 제조업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연해주로의 북한 농업 노동력 파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제마코 주지사는 앞서 지난달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며 우리는 관광 분야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북한 농민들의 농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관광 협력은 교통 등 인프라 부족, 러시아인들에 대한 북한 관광의 낮은 매력도,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 과제라고 말합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북러가 관광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면 현안은 노동력 파견 문제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연해주 같은 경우는 땅이 넓고 비옥한데 농사 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해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한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한 이 모델에 관심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식량이 필요하고 연해주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 농업노동력 파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내 모두 돌려보내도록 규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송환 의무를 회피해왔습니다. 북러는 지난 9월 정상회담 이후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각종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 거래나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등에 대해선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북한인권센터장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자신이 동의한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공개하지 않고 관광비자나 교육비자 등을 통한 북한 노동력 확보 같은 편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공개되는 그런 문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하거나 위반하는 그런 문구는 놓지 않았을 겁니다. 국가에서 만약 수용한다고 해도 편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회로를 찾아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홍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지만 북한처럼 포괄적 제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로선 북한과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이 노출될 경우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러는 지난 9월 정상회담 이후 10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11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그리고 이번 연해주 대표단 방북 등을 이어가면서 다방면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의 지속성과 제도화를 부각시키면서 내부적으로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김정은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로 북러 간의 정상회담, 북러 간의 관계 강화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마지막 활용 점정은 푸틴의 방북까지가 연계되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인 선전 효과를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이 미국에겐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겐 러시아가 협력의 대체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최대 석탄 항구인 남포에서 17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석탄을 선적하는 장면이 고화질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화물열차와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분주히 실어나르는 모습도 생생히 담겼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에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이 위성사진에 나타난 175m 길이의 이 선박은 적재함 4개의 석탄을 가득 싣고 있습니다. 선박 바로 앞 부두에 자리한 2개의 대형 크레인은 팔 역할을 하는 붐대를 부두의 검은색 물체, 즉 석탄 쪽으로 뻗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또다시 대형 선박의 석탄 선적 장면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입니다. 현장의 분주한 움직임은 선박과 크레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남포항 부두 안쪽엔 대형 석탄 야적장이 들어서 있는데 여러 대의 덤프트럭이 야적장과 부두를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야적장에서 석탄을 실어 이를 선박 바로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약 1330제곱미터에 이르는 석탄 야적장에는 석탄 더미가 산봉우리 형상을 이룬 채 가득 쌓여 있습니다. 특히 석탄 야적장 중심을 관통하는 선로에는 화물차 29량으로 구성된 길이 390m 열차도 서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선적한 석탄을 이곳 야적장에 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성사진에 포착된 남포 석탄 항구의 분주한 모습만으로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대표적인 금수품인 북한산 석탄이 열차에 실려 남포의 최대 항구로 옮겨진 뒤 대형 선박에 선적되는 장면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 남포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법 석탄 수출의 첫 출항지로 지목된 바 있어 이번 움직임도 제재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돼 이후 미국 법원에 의해 최종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 역시 석탄의 최초 선적지는 북한 남포였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역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10월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 흥봉 3호가 지난 2022년 12월 북한에서 석탄을 선적한 뒤 자취를 감췄다가 약 한 달 만인 올해 1월 중국 렌인강 인근 해상에서 적재함이 빈 상태로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정 유엔 회원국의 분석을 인용해 당시 흥봉 3호가 렌인강 항구에 석탄을 하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화물선 여러 척이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으로 석탄을 운송한 구체적인 사례를 전하며 수십 척의 북한 선박이 저우산 인근 해역에 머무는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특히 유엔 회원국 한 곳의 분석을 인용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 64차례에 걸쳐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항구로 운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주로 중국이란 점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 선박에 대해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매년 제재 위반에 연루된 북한 화물선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의 추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선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자 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나설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So in the absence of UN sanctions, I think like-minded countries that are intent on implementing sanctions bilaterally.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북한 석탄의 자국 유입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문가 패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북한 선박에서 금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자국 선박이 북한 선박과 환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등의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막는 중국을 비판하며 대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동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공고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니콜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12일 뉴욕에서 열린 미 외교협회 대담에서 미중 간 이견을 보이는 현안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On North Korea, we believe the North Koreans have violate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prohibit all sorts of things they've been doing, including
번스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그들이 자행한 다양한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그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미국은 이란과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달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번 발사는 물론 그 외 다른 유사한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려는 두 개의 상임이사국이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거듭된 미국의 요구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겅수왕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는 지난달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우려한다면서도 이 기회를 틈타 동맹을 강화하고 국가 연합 간 대결을 촉발하며 동맹국을 군사 훈련에 동원해 한반도 긴장과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번스 대사는 미국이 지난 몇 년간 동아시아에서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rapprochement, the coming together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istoric at Camp David, and of course what the president has done with the creation of AUKUS.
번스 대사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와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시킨 오커스를 거론하며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힘의 기반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이 법치를 유지하고 중국이 센카쿠 열도, 스프레틀리 군도, 타이완 해협의 파라셀 군도에서 국제법의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중러 협력에 대해 중국 정부가 러시아에 치명적인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매우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제공한 정치적 지원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관계는 미국이 동맹 파트너들과 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 필리핀, 한국과 70년이 넘는 군사 동맹을 오래 맺어온 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변화 중 하나이며 가장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하지만 미국도 인도태평양에서 동맹들과 함께 역내 평화를 유지하고 상업교통과 군사교통을 위한 항로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관계 안정화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며 2024년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만나 군 통신선 재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규제 방안 등에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밀 국방장관이 미한일 3국의 안보협력 가속화와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12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은 미한일 3국 안보협력 가속화에 대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확장 억제 강화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 비전을 증진하기 위해 미일 동맹 우선순위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해양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최근 일본 연안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미 공군 수송기 CV-22 오스프리 추락 사고 이후 일본이 수색과 복구 작전을 지원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의 전화회담 소식을 전하고 지난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지난달 미한일 3국 장관회의에서 확인된 세 나라 간 안보협력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장관은 이번 달에 양자 확장 억제 대화를 포함해 두 나라 간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고 동맹의 억지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또 기하라 방위상이 미 공군 수송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8명의 장병과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으며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신속하게 사고 장병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주일미군의 CV-22 오스프리 수송기는 일본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를 출발해 오키나와현 가데나 기지를 향해 비행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사고 수습과 실종자 수색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성 확보 시까지 오스프리 비행을 보류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는 사고 직후에 일본에 배치된 오스프리 수송기의 안전을 확보한 뒤 비행을 재개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詳細は 米側に 確認 중でありますが 政府としては
이에 따라 미공군 특수작전 사령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오스프리 수송기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험 완화를 위해 CV-22 함대의 작전 중단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 비나 눈이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4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은 6도, 안주는 1도에서 3도, 양덕 0도에서 3도, 남포는 최저기온 3도, 낮 최고기온 7도가 되겠습니다. 평남북도 역시 흐리고 곳에 따라 오후 한때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구성은 아침 최저기온 1도, 낮 최고기온 4도, 중강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강계 영하 5도에서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황해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영하 1도에서 7도, 용현 영하 3도에서 6도, 개성 영하 2도에서 10도, 신계 영하 4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은 영하 1도에서 3도, 장진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해산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원산 3도에서 5도, 청진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낮 최고기온 영하 2도, 삼전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에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오후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Something
strange in your neighborhood. 지금껏 방영된 영화에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폭소와 감동.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Bye-bye. In a
restless world. 전문가들의 감상평과 관객들의 솔직담백한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아브라함 링컨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토요일 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아르헨티나 정부가 12일 극심한 고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지출 중단과 통화가치 대폭 절하 등 비상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아르헨티나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에 중독돼 있다면서 지난 123년 중 113개 연도에서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푸토 장관은 이 같은 추세는 필연적으로 초고물가로 향할 것이라면서 연료와 대중교통요금 등에 적용해온 보조금의 삭감과 신규 공공건설 계획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카푸토 장관은 또 밀레이 대통령 정부가 이미 9개 정부 부처를 폐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모든 정무직 일자리의 34%를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계층에 대한 복지는 유지한다는 밀레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어린이 관련 수당과 식료품 카드 규모는 50%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카푸토 장관은 전임 정부들이 엄격하게 통제해온 미국 달러 대비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를 달러당 391페소에서 800페소로 조정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13일 성명에서 모든 통화정책은 통화 안정과 물가상승 완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면서 기준금리는 133%로 유지하면서 매달 페소화 가치를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에 440억 달러를 빌려줬던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 같은 과감한 첫 조치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외환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재정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승리 직후 연설에서 143%대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개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군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한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12일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관련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같은 계획의 진행은 정상회담 결과의 정상적 이행이며 양측이 예상한 대로 계속되고 있다며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에 파견된 담당 부서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국방부 정책부서는 양국군 통신 준비를 위해 중국과 적극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군 고위 관리와 지역별 지휘관들을 아우르는 양국군 전반에 걸친 소통을 원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양국군 간의 대화는 대화 재개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미국과의 군사 대화 채널을 단절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대화 채널이 복원되지 않아 왔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가 오늘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 지난달 30일 개막한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던 약 200개국 대표들은 이날 최악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의 첫 단계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당사국들은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 폐지 노력의 가속화, 폐지 불가 등 3개의 초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정당하고 질서 있으며 공평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체계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릴 것과 석탄 사용 감축 노력 강화,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군을 위한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 가속화 등도 촉구했습니다.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술탄 알자베르 의장은 이번 합의가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당사국들이 이번 합의를 가시적 행동으로 바꾸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00여 개 당사국들이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문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의 반대로 최종 합의문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엔 총회가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총회에 참석한 193개 회원국들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53표, 반대 10표, 기권 2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휴전이 하마스의 이익이라고 주장해온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인질 억류 행위와 지난 10월 7일 기습 공격에 대한 규탄 등이 빠진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